VOA 세계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남녀간 임금 불평등 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받게 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골딘 교수가 수세기에 걸친 여성의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최초로 제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골딘 교수의 연구는 임금 등에서 계속되는 성별 격차의 주 원인뿐 아니라 관련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도 드러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이 밖에 피임약이 여성의 진로와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표로서의 결혼 뒤 여성의 성과, 여성이 대학 학부 과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야콥 스벤슨 노벨 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골딘 교수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요인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장벽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골딘 교수에게는 100만 달러가량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학상은 노벨의 출연으로 1901년 제정된 다른 노벨상들과 달리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듬해부터 수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식량, 수도, 연료 공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야만인들과 싸우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명령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현재 하마스와의 교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9일에도 이스라엘 해안도시인 아슈도드와 아슈켈론을 향해 120발가량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30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돼 이미 활동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영 LR 항공사 대변인은 예비군 수송을 위해 항공편을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인질과 억류자 맞교환 협상을 위해 하마스 측과 통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교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실종, 부상, 사망자들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전례 없는 끔찍한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약속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가족, 노인, 어린이들을 포함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의 인질극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고 모든 나라가 이 같은 잔혹한 만행 앞에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군에 대한 미국의 추가 지원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위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탄 순양함 노르망디함 등을 이스라엘 인근 동지중해로 이동시켰다면서 이 같은 조치들은 영내 억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미국이 지원하는 추가 장비와 탄약 등 군수품이 며칠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교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약 90분간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요구했던 15개 이사국 전원의 공동성명 발표 등 하마스에 대한 강력한 비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 앞서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대사는 기자들에게 하마스의 공격은 뻔뻔스러운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이 야만인들과의 이성적 시대는 끝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이스라엘 공격에 지원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번에 중동 사태로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집중도 하락, 북한이 중동의 전황을 반미연대 확대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로 북한의 대포가 이전되기 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양국 간 무기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는 13도에서 2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때 한국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의 하마스 유입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자금은 아직 1달러도 쓰이지 않았고 추후에도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이 이스라엘 공격에 지원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8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라며 이 자금은 이란이 석유를 판매해 축적한 이란의 재원으로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처음부터 미국의 법과 제재에 따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이 자금을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자금은 그러한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좌에서 다른 나라의 계좌로 옮겨진 것이라며 현재까지 해당 계좌에선 단 1달러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계좌는 미국 재무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식량과 의약품, 의료 장비와 같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ABC,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이 자금이 인도주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이스라엘을 전격 공습한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오랜 기간 이란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이번 공습의 배후에 이란이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 해제된 60억 달러가 이란의 하마스 지원 배경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일 아이오와 워털루의 한 선거운동에서 이번 전쟁은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면서 미국이 인질들에 대해 이란에 60억 달러를 주고 있고 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60억 달러의 몸값으로 굴복하며 공화당 지도부가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회기를 시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약점은 악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력 충돌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는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집중도 하락, 북한이 중동의 전황을 반미 연대 확대로 활용할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하마스와 이스라엘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9일 긴급 안보 상황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중동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공격으로 미국이 추진해온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가 지장을 받게 되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고 보고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천명한 가운데 이번 무력 충돌의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선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이번 공격에 이란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선 제5차 중동전쟁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하마스의 기습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은 이스라엘에게서 선택지를 빼앗아갔다며 당분간 협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적 시야가 한층 분산되고 북한은 중동의 전황을 반미연대 강화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대북제재로 고립돼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러시아라는 출구를 찾았는데 또 중동에서까지 반미 전선이 형성이 된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신냉전 외교가 탄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이번 무력 충돌이 미국의 외교 군사적 역량 배분에 전략적 수정이 필요할 정도로 확대될 경우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한국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아 회귀 정책을 표방했지만 시리아 등 중동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할 때 미국이 다시 중동 현안에 끌려들어가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대한 외교적 역량 배분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은 북한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중동 국가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런 거는 북한한테는 이롭게 작동을 하는 거겠죠. 반대쪽에서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로 놓고 다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동에 다시 집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 유리한 국면은 아닌 거죠.
한국 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하마스를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로켓 공격을 포함하여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가해진 무차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으로 다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며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력 충돌이 중동 지역 전반의 불안과 반미 여론 고조로 이어질 경우 한국 정부가 외교적 처신을 놓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처럼 중동 문제에 개입의 폭을 넓히면서 동맹과 우방국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한국은 이제까지 중동 문제에 대해선 개입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며 이란 배후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치 외교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 외교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번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과 하마스 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무기 거래설이 이번 무력 충돌을 계기로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의 중동 전문가인 아산정책연구원 장지양 박사는 하마스 같은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 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북한에겐 이들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북한 무기를 쓴 혐의나 증거가 나오더라도 북한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자기네 정권 생존에 약간 무리가 가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바로 손절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초국가 급진단체랑 북한이라고 하는 정상국가임을 강조하고 싶은 나라와의 큰 차이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쓴 것이 부각이 되면 간접적으로는 북한에게 뭐 압박이 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아주 빠르게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확실히 그을 겁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로켓에 대해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해온 아이언돔이 이번에 허점을 드러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5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모두 270여 발의 로켓을 발사했지만 아이언돔이 대부분 요격하는 데 성공해 단 3발의 로켓만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마스는 2,500발에서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소나기 사격했고 아이언돔은 이를 모두 요격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북한의 경우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포, 즉 방사포로 구성된 주력 장사정포를 비무장지대 인근에 천여문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를 뛰어넘는 이들 포를 모두 동원할 경우 1시간에 16,000여 발을 한국 수도권에 쏟아부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군도 한국형 아이언돔 배치를 추진 중이지만 단시간에 무차별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장사정포 공격에 충분한 방어수단이 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또 하마스의 로켓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정보당국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그래서 지금 한국군도 삼축체계의 첫 번째 킬체인은 이 정보의 실패로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보 수집, 판단, 분석, 대처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하마스 공격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교민과 성지 순례객 등을 포함한 현지 체류 한국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8일 이스라엘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렸고 현지에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가능한 제3국으로 출국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며 양측의 수상한 불법 무기 거래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속 강화로 당장 노골적인 유입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무기 판매 시장이 러시아를 넘어 중동으로도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과거 포착됐던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커넥션을 지적하며 이번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간접적인 개입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내며 북한의 무기 거래 움직임을 추적해왔던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중동 지역에서 발견되거나 중간에 차단된 북한 무기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번 공격에서도 북한 무기가 사용됐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shipment of arms in 2009 that included 122mm rockets.
백돌 교수는 북한이 수천 기를 보유한 122mm 로켓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 그 외 다른 소형 무기 등을 실은 수송기가 2009년 태국에서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이들 무기가 하마스와 헤즈볼라로 아마도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4년엔 북한과 하마스가 무기 거래를 했다며 계약 내용은 하마스가 북한에 수십만 달러를 지불하고 북한은 107mm와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기와 로켓, 통신 장비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이후 현재까지 하마스가 북한이 만든 불새 대전차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란은 해당 대전차 시스템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또 구소련이 사용하던 이 시스템을 러시아가 제공한 게 아니라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에 판매한 대전차 시스템이 하마스로 유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since then it's come to light that Hamas has been using the Bulse anti-tank.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하마스에 제공한 여러 종류의 무기를 확인했으며 적어도 일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백돌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백돌 교수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무기 판매를 추적해 왔으며 관련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정황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집트 당국은 북한 선박에서 3만 개의 로켓 수류탄을 발견해 안보리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 수류탄은 2.3톤에 달하는 철광석 아래 가려져 있었으며 북한 선원들은 해당 물품을 수중 펌프 장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지난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북한 조선 광업 개발 무역 회사가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공급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이 공급을 시도한 무기가 기관총용 탄약 2천만 개와 소총용 탄약 1천만 개 등 24개 종이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북동부의 푼틀란드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북한의 74명 기관총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백돌 교수는 하마스가 사실상 봉쇄 상태인 만큼 앞으로는 북한 무기 유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on the land border, obviously Israel keeps that border very, very closely watched. Although we
특히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맞닿은 가자 지구의 국경을 매우 면밀히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육로를 통한 무기 밀수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가자 지구의 해상도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봉쇄됐다며 평시가 아니라면 북한 무기가 드나들기 매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북한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무기 판매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has had a great deal of difficulty getting hard currency. The UN sanctions have really limited.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유엔 제재로 인해 경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는 경화 혹은 유류와 같은 물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기가 이란을 비롯한 불량 국가에 관심을 끌 수 있다면 북한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에도 주목했습니다.
I think we need to look beyond the weapons and look at the fact that this may be a pattern for 5.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200개 혹은 300개 보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이런 공격 양상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의 엄호 아래 특수부대를 동원한 한국 공격을 매우 능숙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규탄이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6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본회의 1번 토의에서 라인 탐사르 주 유엔 에스토니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eprecated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threaten international and regional peace.
탐사르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아일랜드와 알바니아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엘 화이트 주 유엔 아일랜드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수사와 핵 및 미사일 관련 활동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ongoing nuclear rhetoric and nuclear and missile related activities constitute.
화이트 대사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트릿 베크테시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점증하는 국제적 위협은 여전히 우려의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growing international threat coming from the DPRK, unlawful weapons of mass.
그러면서 이는 선의의 외교에서 투명한 협상을 통해 포괄적이고 되돌릴 수 없도록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크테시 참사관은 또 알바니아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조속한 발효와 보편화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CTBT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에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이 참석했지만 따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되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군축과 국제 안보 문제가 논의됩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규탄했고 미국과 체코, 라트비아 등 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은 지난 2일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등 각국의 비판에 북한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2일 회의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4일에도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이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has never recognized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fringing upon the rights of a sovereign state and will never be bound.
그러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박탈하려는 모든 적대 세력들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인 핵 보유국 지위를 모든 수단을 다해 확고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우방국인 러시아를 수차례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 항공우주연구소, 대학, 외교당국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5일 북한 해킹 조직이 고급 정보 탈취를 위해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와 정부기관을 표적 삼아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공개한 2023 디지털 방어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북한 해킹 조직의 다양한 악성 사이버 행위를 지적하며 특히 핵과 미사일 분야 고급 정보 수집을 위해 러시아의 관련 기관들을 해킹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식량을 대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물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자들은 정보 수집을 위해 러시아의 핵과 방위산업, 정부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라자루스 그룹을 일컫는 다이아몬드가 트로이 목마 악성 코드를 이용해 올해 5월 러시아의 원자력 관련 기관을 해킹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앞선 3월에는 북한 해킹 조직 킴스키와 동일 조직인 루비가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에 침투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고 안다리엘로 알려진 오닉스는 러시아 대학을 해킹했으며 코니와 동일 조직인 오팔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자가 러시아 외교당국의 계정으로 피싱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수행할 기회를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다른 나라의 방위산업에 가한 사이버 해킹 공격은 러시아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10%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도 6%로 여섯 번째로 많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 북한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해 러시아뿐 아니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럽의 해양 및 조선 부문 조직들을 표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이 정도 수준으로 산업과 표적의 중복이 관찰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해양기술 관련 연구가 북한 정부의 정보 수집 분야에서 높은 우선순위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해킹 조직이 독일과 이스라엘 소재의 무기 제조 회사에 침투한 사례도 관찰했으며 이 중 한 해킹 조직은 올해 들어 브라질과 체코,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의 방산 기업들도 해킹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정부가 군사 능력 향상을 위해 여러 사이버 해킹 조직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암호화폐를 계속 탈취하고 있으며 미국 기반 금융기술회사의 공급망을 공격하는 등 정권을 위해 더욱 정교한 수법으로 계속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악용해 악성코드를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합법적 기관을 가장해 전문가 그룹에게 피싱 공격을 감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해킹 수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우방국인 러시아의 민감한 군사정보를 탈취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미국의 정보기술 보안업체 센티넬1은 지난 8월 북한 해킹 조직이 러시아의 각종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방산업체 NPO 마시노스트로에니아 일명 NPO 마시를 해킹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티넬1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킹 조직 라자루스와 스카크로프트가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5개월간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시의 해킹을 시도해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로켓 설계 관련 자료를 탈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전에 쓸 탄약이 필요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미사일 또는 위성기술 협력을 약속했지만 매우 핵심적인 기술까지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정보 탈취 해킹 공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ey don't receive so much. They get just samples to show this to the world.
유엔 무기 사찰관과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외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여주기용 샘플만 받고 핵심 미사일 기술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서는 핵심 핵과 미사일 기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북한에 이전했다가 그것이 다시 자신들을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만 믿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해킹을 통해 러시아에서 무언가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도 북한이 가진 대부분의 무기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 체계에 맞는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는 서방국보다 오히려 러시아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uld rely on Russian and Chinese. They may be looking for some additional technology to help enhance the capability.
특히 북한은 최근 잠수함 능력 향상과 위성 등 자신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추가 기술을 찾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민감한 국방 분야에서 러시아가 기꺼이 기술을 내어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킹이 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방국도 가리지 않은 북한의 전방위적인 해킹 공격은 북한이 이 같은 억지력 확보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동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한 마이크로소프트의 2021년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 28일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저들의 정탐 범죄 행위들은 어물쩍 해놓고 아무런 근거나 사실자료 없는 해킹 공격설을 계속 꾸며 여러 주권국에 대한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작전을 재개합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캐나다의 북한 해상 불법행위 감시 활동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가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6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군의 이 같은 감시 활동은 네온 작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전은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국제안보, 유엔 안보리 제재 체제 유지의 중요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캐나다의 가치에 부합하는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하겠다는 캐나다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캐나다는 왕립공군의 CP-140 오로라 장거리 초계기와 왕립해군의 밴쿠버함 등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는 네온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작전은 올 들어 세 번째 작전입니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 4월 초부터 올 중순까지 항공기를 통해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및 정찰을 수행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엔 캐나다 해군 호위함 몬트리올함이 동중국해를 비롯한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엔 프랑스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섰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를 단속하기 위한 이 같은 다국적 연합작전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당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s concerned with North Korea's activities. And so it's very positive that Canada is contributing to that. But these have been ongoing. We have long had monitoring activities. But we really need aggressive and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맥스웰 부대표는 국가들이 연합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공동 감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오랫동안 감시 활동을 해온 가운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집행과 기타 불법 행위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BOA에 날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 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선박 간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활동이 선박 간 환적에서 금지 품목을 외국 항구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는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전보다 느슨하게 대처하고 북한 선박이 주저없이 이들 국가의 항구를 쉽게 드나들 수 있다면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달 말까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불법 활동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선 프랑스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유경철 조선유럽협회 연구사 명의 글에서 유엔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이란 미명하에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주변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란 인권운동가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북한 인권운동계에도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전문가들과 탈북민 인권운동가가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북한 출신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보며 무척 감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나르기스 무하모디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건 전 세계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자신 같은 여성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북한 여성만 아니라 전 세계 여성인권을 하고 또 독재와 싸우는 여성들한테 이제 주는 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아마 용기를 주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옥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구람 없이 그 이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는 그 모습 아마 우리 북한에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 소식을 들은다면 아마 그분들한테도 이제 희망이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앞서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는 6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감옥에 수감 중인 모하마디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가 압제에 저항하며 이란인 등 우리 모두의 인권과 자유신장을 위해 투쟁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51살의 모하마디는 이란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다 13차례 체포됐습니다. 5차례 유죄 판결 등으로 총 31년의 징역, 154대의 태형 선고를 받았고 지금도 반국가 선동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고 테헤란의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디의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기린다며 이란 정부에 모하마디와 다른 인권운동가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신매매 피해와 여러 차례 강제 북송의 아픔을 딛고 지난 2018년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 대상, 2019년 국제 앰네스티의 브레이브 어워즈상을 받았던 박 대표는 노벨상 등을 받는 것보다 전 세계가 운동가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독재 정권과 싸울 때 전 세계가 어떻게 우리한테 힘을 모아주고 어떻게 우리를 바라봐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지 않을까. 이 상을 떠나서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이슈고 전 세계가 모두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지금 우리 북한 탈북 여성분들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알리는 많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뭐 전화 이제 그분들한테 희망 그리고 용기 또 그리고 도전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이날 BOA에 다른 분야보다 탄압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인권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지난 2003년 민주주의 인권운동가인 시린 에바디에 이어서 다시 여성 인권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이란보다 더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은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여성 억압에 맞서서 여러 가지 독재 이런 부분에 맞서서 인권운동가가 열 받을 만큼 이란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블랙박스이고 게스워크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북한 인권이 지금 힘들고 두렵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상을 좀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네요.
미국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독재 정권의 탄압과 내부 시민사회의 투쟁을 비교적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전체주의 국가와 달리 북한은 그럴 수 없다는 게 노벨 평화상 수상의 큰 걸림돌이란 설명입니다. 지난 2008년 탈북민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 운동에 대한 공로로 제9회 서울 평화상을 받았던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은 과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등 탈북민 지도자들과 단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뉴스가 영상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영상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 예로 지적했습니다.
So much of the news is relies on visual and you know we don't have visual.
숄트 의장은 이는 확실히 문제라면서 역설적으로 이는 김정은 정권이 성공한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의 활동 대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며 처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저항하는 시민사회 활동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모하마디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환영한다면서도 북한과 이란은 국제 관심도에서 간극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선 반정부 지도자가 감옥에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북한에선 수감자의 이름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So in Iran, you can have a leader who can be in jail, but people know who the person is, and people know who the person is in other countries.
코엔 전 부차관보는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벨 평화상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선 차선의 방법으로 북한 밖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운동가들이 조명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와 관련해 탈북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았던 과거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이제 국제법, 유엔법 이런 것도 함께 배워가지고 우리가 직접 정치가가 되고 연구가가 되고 아카데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일단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가 다른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없어지는 목소리가 사라지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아요.
과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바슬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이나 엘리 위젤 등이 북한 인권에 관심을 호소하는 기고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 이젠 국제 지식을 무장한 탈북민들이 직접 영어로 목소리를 내는 노력과 정부 등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신화 대사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비핵화에 쏠려 있는 만큼 핵과 인권, 민주주의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노력이 노벨위원회의 관심을 끄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인권의 측면에서 밝힐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노벨 평화상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관찰하지 못할 때는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는 그러면서 최근 한국의 대북시민사회 단체들이 북한 정권의 핵실험에 따른 인근 길쭉은 주민들과 군인들의 방사능 피폭 위험을 제기한 사례를 그 좋은 예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도 표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민롬니 상원의원은 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hat we've done so far, from what I can tell, hasn't worked. Our relationship with the PRK, DPRK.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 공화당 간사인 롬니 의원은 이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회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치 의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Senator Romney said, this policy is a failure and has to change.
샤치 의원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점진적 조치가 무엇인지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벤 홀런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hat's a very worthy goal, but in practice, clearly, we've not been able to achieve it.
벤 홀런 의원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물론 한국과의 동맹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사와 우려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견해가 드러나 주목됐습니다. 롬니 의원은 한국이 재래식 무기는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핵 보유국인 이웃을 북쪽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내가 만약 그곳에 살았다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불안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at South Korea has a nuclear neighbor to its north.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즉 확장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조언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예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It's not to re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U.S.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자숙자는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어떤 기반시설이 전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고위급이 아닌 실무 수준에서 이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도 중요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선제 타격을 포함한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는 차석자의 제안도 의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차석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롬니 의원의 질문에 우리가 일본 상공이나 하와이 또는 미국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declaratory policy to say that we reserve the right to actually take down a missile if it's headed over Japan or
이어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선언적 정책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공화당 일각의 주장과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 선제 타격 등의 정책 선언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5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 양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 협의 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로 제시됐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의 의무도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비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는 13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안주, 남포 맑고 평양 최저 10도, 최고는 23도, 안주는 최저 10도, 최고 23도, 남포 최저 11도, 최고 22도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최저 11도, 최고 2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7도, 최고 21도, 희천 맑고 최저 7도, 최고는 25도,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 10도, 최고 24도, 선봉은 맑고 최저 10도, 최고 22도, 삼지연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0도, 최고는 13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최저 10도, 최고 24도, 신포 최저 11도, 최고 22도, 청진 최저 3도, 최고는 16도입니다.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5도, 최고는 18도. 강원도 원산 구름 많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11도, 최고 22도. 평강 맑고 최저 7도, 최고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대부분 해상 맑고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는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대부분 맑고 먼 바다는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남녀 간 임금 불평등 등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석좌 교수가 받게 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골딘 교수가 수세기에 걸친 여성의 수입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종합적인 설명을 최초로 제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골딘 교수의 연구는 임금 등에서 계속되는 성별 격차의 주 원인뿐 아니라 관련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도 드러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이 밖에 피임약이 여성의 진로와 결혼 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표로서의 결혼 뒤 여성의 성과, 여성이 대학 학부 과정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한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야콥 스벤손 노벨 경제학상위원회 위원장은 골딘 교수의 획기적인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요인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장벽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골딘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 사상 세 번째 여성 수상자입니다. 골딘 교수에게는 100만 달러가량의 상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학상은 노벨의 출연으로 1901년 제정된 다른 노벨상들과 달리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듬해부터 수여되기 시작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영토방위를 책임지는 최고 지휘관을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5월부터 영토 방위군 사령관직을 수행해온 이호르 탄슈라 소장의 해임과 함께 아나톨리 바할레비흐 소장의 임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체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방위군은 우크라이나 내 중요 시설 보호와 적 파괴 공작 및 정보 부대와의 전투, 치안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본대의 완전한 배치가 진행되는 동안 방어를 보장하는 제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러시아와의 전쟁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올렉시 레즈니코우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루스템 우메로 우크라이나 국유자산기금 대표를 후임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이 8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 지역 등에 포격을 가해 동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지역에서 각각 1명 등 적어도 2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또 이날 1000km에 달하는 전선 내 5개 구역에서 반격을 실시했다며 동부전선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 적들이 예비군을 계속 운집시키고 있다면서 바흐무트 등지에서 진격을 위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9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발표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기, 식량, 수도, 연료 공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야만인들과 싸우고 있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의 명령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변 지역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현재 하마스와의 교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9일에도 이스라엘 해안 도시인 아슈도드와 아슈켈론을 향해 120발가량의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30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돼 이미 활동을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영 LR 항공사의 대변인은 예비군 수송을 위해 항공편을 증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인질과 억류자 맞교환 협상을 위해 하마스 측과 통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교전이 오늘로 사흘째 계속되면서 양측에서 적어도 1,1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측 교전은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5,000발이 넘는 로켓을 발사하며 기습적인 육해공 침투를 감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한 이스라엘 사망자 수는 이날 아침 기준 700명에 달했으며 7천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이스라엘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있다고 밝힌 가운데 하마스는 어제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인 100여 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이날 아침까지 어린이 91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43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 이틀째인 어제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분쟁 지역 내 이스라엘 진지들의 대량의 로켓과 포탄 공습을 가했다며 이는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과의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접경 지역 내 공습 원점에 대한 포격과 헤즈볼라 기관시설에 대한 드론 공습으로 대응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